경기도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원 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장윤정 경기도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장에서 취재 MC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장 의원님 시선공감에 처음이십니다.
네, 한 번도 안 불러주셨죠?
아,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자주 모시겠다는 이야기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 언박싱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자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성포동 1동 2동 지역구 도의원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 그리고 오늘 장에서 취재 MC도 시선공감에 처음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첫 방송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예. 많이 떨리긴 하지만 예.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께 더 유익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 의정원 박싱 방송은 유튜브 907 뉴스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쏟아지는 저출생 대책, 왜 출산율은 안 오르나인데요. 혜서 씨, 먼저 오늘 주제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출생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그 대책들은 오래전부터 많이 대응을 하고 또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예.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 관련 정책과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로 이 전례 없는 인구 감소에 현재 대한민국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지 오늘 그 이유를 장윤정 의원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 장 의원님. 네. 새아이 어머니라고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저출생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경기도의회에서 최초 임산부 여성 의원이었기도 했고요. 또 140일 전에 예. 셋째 딸을 출산했던 네,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또 경기도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예. 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저출생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예. 앞서 우리 장에서 취재 MC가 언급해 주신 대로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르기는커녕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신혼부부 엄마 아빠에게 더 와닿는 정책이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청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혼부부의 경우 함께 벌어서 함께 쓰기에도 부족한 상황인데 아이까지 낳으라고 한다니 아이를 낳게 되면 또 이것저것 필요한 게 더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찾아보는 게 안정된 주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구성하기 예. 위해서 신혼부부 대책, 뭐 신혼부부 뭐 대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생아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네, 발표한 최근에. 이 대출 정책도 있는데 예. 이런 여러한 지원들이 있지만 사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또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지원조차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대상과 조건이 까다롭다 이 네네. 부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장 의원께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계세요.
네.
예. 하지만 출산율 감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현재 0.7명대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경기도 출생아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요거는 이제 자료를 보면서 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려보자면 예. 제가 통계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예. 2022년 전국 출생아 수는 24만 9,186명이었고요.
네.
그중에서 경기도 내 출생아 수는 7만 5,232명이었습니다. 네, 2023년에는 전국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예.
네, 그중 경기도 내 출생아 수는 6만 8천 명.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7,323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안타깝다고 내 생각이 들고
그렇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저출생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에서도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예.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서 결혼부터 돌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정책을 이제 실천하시기 위해서 저출생 인식 개선 문화 확산 활동을 통한 아이원더 도민 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책의 일환으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
소득 기준을 2023년 7월에 폐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자체를.
네네. 원래는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이 부부들 폐지하였고요.
예.
또한 난임 부부가 기존에는 시험관을 실패했을 경우 지원됐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현행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시술비 지원을 모두 하는 것으로 이제 시행이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경기도 의회에서 제371회 2차 본회의에서 1문1답을 통해서 산모 신생아 소득 기준 폐지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님께 직접 건의를 제안하였고요. 산모 그로 인해서 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중에 일부분은 소득 기준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정책들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자 보건 사업이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모자보건 사업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예.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모자보건 사업은 크게 모성 건강,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예.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예.
우리 경기도는 2024년에 20개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예.
2023년도에는 예산이 약 1470억 원, 올해인 2024년도에는 1615억 원으로 145억 원이 증액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이 중 20개 사업 중에서 2023년과 다른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미수가 선천성 이상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원래는 기준에 이제 소득 기준이 있었었는데
소득 기준이
이 부분이
있었는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네,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
앞으로도 경기도의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자 보건 사업이 또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확대 이야기를 하신 김에 관련해서 뭐 사실 예산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뭐 과제랄까요? 장기적인 검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있지만
예.
아직까지도 소득 기준 이 적용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각지대가 있죠, 일종의.
네, 예. 정말 진정성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의
예.
첫 번째 과제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의 소중한 임산부, 영유아 모두가
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 엄마 의원인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혜서 씨,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시민들의 이야기 또 들어보셨다고요?
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나 사회단체의 역할 이외에도 개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청년 신순종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저출산이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출산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결혼부터 육아까지 큰 폭으로 생각해서 신혼부부 대출, 뭐 신생아 대출 등 여러 해결책이 있지만 그것을 받는 거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한도를 올리고 심사 기준을 내려서 결혼 후 부담 없이 전세든 매매를 도와주고 저출산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데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쓰는 거에 있어서 회사든 임산부든 서로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정부는 회사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더 해서 눈치를 보는 일을 눈치 보는 일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이제 신혼부부가 가족 간 대화를 더 나누고 같이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공감대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요? 뭐 네. 그래서 서로의 힘듦도 알고 서로 배려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돈으로 정책하는 것보단 신혼부부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일단 찾아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먼저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에서는 일단 뭐 결혼 자체에 대한 부담감, 사회적 인식 이런 부분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정책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 최근에 늘봄학교에 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워요. 뭐 세부적인 방침의 변화도 있었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돌봄 교실이 먼저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기존 네. 학교에서는 예. 이제 정부에서 늘봄학교라는 거를 새로이 도입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주는 정책입니다. 예. 8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봐준다는 개념이고요. 쉽게 예. 풀어보자면 네. 방과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저녁 식사까지 함께 제공하고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경기도 내 운영 계획은 크게 오후 돌봄과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이 있는데요.
예.
오후 돌봄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또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에 이제 적용이 되고요.
예.
저학년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이고 또한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은 방과 후 예. 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를 참여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또는 단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쉼, 놀이, 자기주도형 활동 중심의 돌봄 운영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장 의원님께 OX 퀴즈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늘봄학교에 관련한 목소리들이 워낙 다양하고 또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OX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늘봄학교는 정부의 밀어붙이기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네, 동그라미 O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맞다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그럼 사회자님께
예.
네, 하나 저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저한테요?
네, 질문 예. 드려볼게요. 회사에서 6시 퇴근 이후에
예.
회사에 남아 밤 10시까지 영어, 수학 또는 줄넘기 등의 수업을 해야 하는데
예.
무조건 회사에 남아야만 한다면
예.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OX
못 다닐 것 같은데요.
네,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 우리 아이들도 학교가 끝나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을 거란 말이죠. 우리 기존에는 옛날에는 놀이터로 바로 떠났었잖아요.
네.
그렇듯이 학교 말고 다른 곳이 가고 싶을 텐데 학교에 더 남아있고 싶을 만큼 더 훨씬 더 재미있는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본인이 선택해서
예.
학교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네요. 자, 제가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엄마들을 만나보니까요. 네. 여러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그걸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네.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문제점 중에 첫 번째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성급한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서 국민의 예. 세금으로 충당하기보다는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냉정하고 또 신중해야 하지만 너무 무리한 정책 추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현재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네네. 교육은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예.
그런데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전문 인력의 풀이 갖춰지지 못한 채로 운영되는 점이 조금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학생 수와 시설 구축의 편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아, 편차가 크다?
네, 경기도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요.
예.
과밀학교, 과소학교는 물론이고 지형적으로 농촌, 어촌, 도심지, 공단 등 다양한 지형의 학교들이 과연 이 학교들을 반영한 정책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혜서 씨, 네. 이 늘봄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또 우려의 목소리 현장에서 들어보셨다고요?
네, 늘봄학교의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이나 사회성을 기르는데 이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지혜 경수초 학부모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돌봄 학교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긴 하는데요. 일단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대기자들이 이제 뭐 걸려야 되는 그런 건 없고, 바로 신청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또, 선생님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야외 활동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긴 해요. 근데 단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외부 강사가 이제 학생 수가 적다라는 이유로 많이 오지 않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체험 활동도 다양하게 할 수 없다라는 점이 많이 아쉽고 불편한 점입니다.
네. 우리 학부모께서도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외부 강사 부분, 인력 수급 문제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학교에다가만 온종일 돌봄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예.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손잡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아이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공간을 직접 선택하고
예.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학 잘하는 아이, 영어 잘하는 아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예.
하지만 식물을 잘 키우는 아이 또는 노래를 잘하는 아이, 말괄량이 같지만 창의력이 좋은 아이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사회에는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이런 똑똑한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예.
식물을 잘 키우고 창의력이 좋은 아이들 역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이고 또 현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함께 어른의 관점이 아닌 아이들의 관점으로 더 바라봐주고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도의원이기 앞서서 새 아이의 어머니시잖아요. 그래서 더 저는 와닿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 끝으로 오늘 주제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이니까요. 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네. 오늘 의정 언박싱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짧고도 긴 저의 이야기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산의 장다르크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예.
네. 안산의 장다르크인 저는 지역의 민원과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역과 경기도에서 활약하는 저의 모습을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봐주시고 또 잘하고 있다 응원해주신다면 용기를 갖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원 박싱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지금까지 장윤정 경기도의원 그리고 장혜서 취재MC와 함께했습니다.